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침,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성경의 이 진정한 이 의미들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전파했겠습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임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누구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이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치료 사역은 단순히 뭐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바로 죄 사함과 같은 영혼의 치유함도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은 이 말하는 것에도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 이 맹인인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이 이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 귀가 막힌 사람, 그리고 입이 봉해진 사람,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의 이 메시아 예언에 그의 메시아 예언 기록되어진 그런 예언의 이 사역,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미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역, 또 은혜의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 체험하였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귀신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사역, 이 사역이 당시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게만 복음이 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는 신약에서만 활동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겉은 웃고 있지만 바로 이 상처투성인 속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겉은 정상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은 이 썩어 있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또 생의 아픔과 무게로 눌린 자들, 또 묶인 자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남들은 교회에 와서 다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데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입이 봉하여져서 바로 전도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벙어리들에게, 영적 불구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치료함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병고침의 표적과 이 기사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이런 방법은 바로 질병의 종류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 여인의 딸, 이 여인의 딸은 단지 이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딸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거나 안수를 그 딸의 머리에 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에 집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며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 있는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여인이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각 사람마다 약간은 다르게 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방법은 수학 공식과 같이 일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도 독특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바로 터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병든 자, 이 병든 사람을 존중하셔서 그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대1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무엇 하십니까?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손가락 끝에 모여가지고 귀가 뻥 뚫리는 어떤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침에 이 효력이 있어서 침을 예수님께서 뱉으시고 이렇게 문질러서 손에 이 혀에 갖다 대면 이것이 효능이 있는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듣지 못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바디랭귀지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입장, 이 병든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일단 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갑니다. 갑자기 손에 이끌려 가서 단 둘이 이렇게 예수님과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은 자신의 이 손, 예수님의 손을 거드셔서 그 손을 귀에 넣습니다. 귀에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사람의 이 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 이 병든 자의 이 아픔의 근원이 되었던 환부입니다. 이 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이 병든 자, 이 귀머거리 놀리는 그 상처의 이 대상, 바로 아픔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귀를 만져주시는 거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습니다. 따뜻했겠죠? 그리고 이 병든 자의 마음은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귀를 보고 나의 입을 보고 나를 놀리고 나를 거절하였는데 예수님은 나의 귀를 만져주시고 나의 입술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내 귀를 낫게 해주시려는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 혀를 풀어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귀에 손을 대고 그리고 혀에 손을 대심으로 치유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터치, 예수님의 이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놀리죠. 우리에게 장난을 칩니다.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아픈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습니까? 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주는 터치. 이 터치가 있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중등부에 한 씩씩한 친구가 전도되어서 왔습니다. 처음 만나니까 이제 제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아, 반갑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친구가 이 손에 땀이 엄청 많이 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끄러워하면서 제 손에는 땀이 많아서 악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손 깨끗이 닦고 그렇게 악수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괜찮아, 땀 그게 뭔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덥석 손을 잡고 악수하는 것이죠. 학원에서 선생님께 전도되어서 지금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그 먼 거리를 자전거 타고 혼자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짧은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선양원 목사님의 그런 일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삶 가운데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었던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음으로 그 원수의 영혼의 용서의 터치로 그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께서는 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는데 유명한 일화로 이 한센병 환자의 이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신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의 이 환부를 자신의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는, 자신의 입술로 그 환부를 터치하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상처였고 수치였던 그 귀와 혀에 당신의 손을 터치해 주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터치, 그 만져주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 환자를, 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까요? 3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이 한 영혼을, 한 영혼에 대한 이 애통,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고 방황하는 그 한 인생을 향한 애통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들, 바로 죄에 묶여 있고 죄로 인해 병들어 있고 서로 다투고 죽이고 싸우는 그들을 향한 애통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 이면에는 바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귀찮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너무나 아팠던 것이. 여기 사용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어렵죠. 풀어드리면 이것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엽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 이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영어로 이 컴패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가 주일날 아둘람 기도회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컴, 함께, 그리고 패션, 고통의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이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 때의 일인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선배는 후배를 찾아가고 후배는 선배를 찾아가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후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 이제 막 나오시고 학습까지 받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가정의 구원, 이 가정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같이 기도해주는 그 친구도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칠곡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이 상황 속의 상황,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전에 가정구원을 위해 고독하고 방 안에서 슬퍼하며 간구했던 그때, 저의 그때가 생각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마음이 막 이렇게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골방에 앉아서 혼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친구의 귀에 대고 이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막 공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얘가 왜 쓰러졌을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부 목사님, 그때 당시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거나 이런 어떤 그런 교통하심이 그런 내용이 딱 맞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공감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공감하면서 아파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내가 이미 경험해본 아픔과 상처라면 나의 그 아픔이 바로 타인과 소통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소통의 장소를 통하여서 그 사람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우리가 질병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무시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찍기와 같은 삶으로 여겨지며 살아갈 때 주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냥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 못하는 가련한 영혼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못하는 우리들, 영적으로 묶여있고 눌려있는 우리들을 위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과 죽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공감의 이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구유와 같이 비참하고 초라한 탄생부터 극악무도한 살인자의 죽음까지 해당하는 그 깊이와 높이, 바로 예수님의 이 공감의 폭,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탄생과 죄악된 죽음으로 자신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을 통해 모든 인생을 공감하시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뿐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몸소 행함으로 행함으로 바로 자신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에바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입을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입을 손에 이 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하세요? 흐느껴 우십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흐느껴 우시면서 바로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이 병든 자가 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직 고침을 받기 전입니다. 그렇지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병든 사람 그 막힌 귀를 향하여서 선언하는 선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에바다! 닫혔던 귀와 입아 열릴지어다. 에바다! 그동안 장애로 멈췄던 너의 인생아 열릴지어다. 에바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닫혔던 이웃들과의 관계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아 하나님을 향해 열릴지어다 에바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습니다. 또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대언한 말씀과 같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온 몸을 배로 동인 채로 굴 밖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에바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과거와 영적 질병으로 눌린 영혼아 열릴지어다. 에바다! 관계의 문화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화 열릴지어다. 말씀의 귀야 열릴지어다. 감사와 찬미의 입아 열릴지어다. 에바다! 닫혀진 인생아 열릴지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닫혀진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혼의 수술칼과 같아서 혼과 영혼을 쪼개어버립니다. 골수와 관절까지 관통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되며 다시금 말씀으로 에바다 주님 앞에 열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적인 치유를 이 사람들이 떠나서 병든 자와 단둘이 계셨다는 단둘이 계셨을 때 행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고침의 역사나 표적들을 기대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날 것들을 소망하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에 일대일로 가셨습니다. 때론 기적적인 사건들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힐링 캠프라는 토크쇼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 건데요. 그곳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손과 발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이 몸뚱아리만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에 가서야 자신이 아 내가 비정상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는 완전히 이 세상과 단절되고 닫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는 믿음의 가정의 이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아버지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팔다리가 갑자기 쑥 다리가 막 팍 이렇게 자라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닫힌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닫힌 인생들을 일깨워 열린 인생으로 살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표적과 기사가 아니.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나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 그 모습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질병 고쳐주는 그 의사로 생각하고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다음날 많은 이 무리가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후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주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기적만 보고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귀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바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도 닫혀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도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칭찬하지만 그것은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과 같이 신기한 기적을 보고 내린 인간적인 평가일 확률이 큽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자신의 표적과 기사의 진정한 목적을 왜곡하는 무리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영혼과 닫힌 인생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님은 먼저 그 병든 부위, 수치스러운 그 부위를 손을 대어 만져주셨습니다. 터치,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아픔을 느끼며 무엇하셨습니까?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일의 교우 여러분, 이러한 주님, 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과 찬양과 위로와 무엇으로든지 병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중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모든 것들을 관통하시어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바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경로로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 지방이 여기 있다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다시 동남쪽으로 빙 둘러 내려와서 여기 아래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갈릴리 호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반도 지도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냥 내려가도 되는데 서울에서 평양으로 올라갔다가 평양에서 부산으로 다시 빙 둘러 내려온 경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학자는 어떤 이 8개월 기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이 제자와 수양회를 가졌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 어떤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누구신지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방 땅에도.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이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이 어떤 이들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은 바로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어서 듣지 못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혀가 굳어져서 부르지 못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귀와 혀가 막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들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에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영혼들, 에바다, 바로 우리들이, 하늘을 향해 열린 영혼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열린 입과 또 열린 손과 열린 발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이 삶의 현장에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문제들을 터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고통을 그냥 방관하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바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다친 영혼과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 열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